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리스도인 가르침에 빠져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열을 올리고 반대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역설해 해온 칭의 구원, 그러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대속주로서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근데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인데 할례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 구원을 적어도 보강하려구나, 그것이 뭐 부족해서 바꾸려구나 하는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칭의구원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었어요. 할례는 언약 백성의 징표, 표징,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지킨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죠.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면서 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서 2절, 3절, 4절인데 제가 한 절씩 짚어가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2절이죠.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첫 번째 포인트예요. 보라 그렇게 말했죠. 그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이죠. 크리스천도 이제 일치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멤버십에 해당되는 할례를 받은 것과 어떤 면에서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뭐냐 그러면 신약 백성, 우리들 신약 시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멤버십을 뭐 율법을 지키거나 혹은 뭐 유대인으로서 태어나거나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준수를 또 뭐 조건부로 인해로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것이 새 언약하고 옛 언약,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하고 신약의 참 이스라엘 백성하고의 다른 점이죠. 근데 이제 크리스천들이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은혜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칭의 구원이 무색해져요. 할례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혜 구원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고 새 소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우리 신약 교인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안에서가 아니고 할례 안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수님 주신 새 소망 가운데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영역에 들어갔는데, 예수를 믿을 때 말이죠. 근데 그 은혜의 영역에 있던 자기 자신을 빼내가지고 율법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받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너희들에게,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이 문제는 새 언약 백성이 은혜 아래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율법 시대에 속한 율법 신앙에서는 벗어나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율법 신앙의 여러 가지 그 뭉치들이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고 해놓고 실제 사는 것은 율법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것이 첫 번째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3절이죠. 다시라는 말을 썼어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느니. 전에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러니까 할례의 무용성을 많이 얘기했다는 뜻이죠. 근데 다시 얘기한다는 거죠. 왜 다시 말을 해야 되겠어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 율법 시대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시절이라 그랬죠. 거기서 나와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성인 생활을 한다 그죠. 그래서 율법의 그런, 그런 가정교사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에서 우리가 그런 제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 알아서 자기가 살아야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말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게임에 넘어가서 온 교회가 율법의 속박을 받기 전에 바울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5장 2절에서 12절까지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모세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단념하라 하는 그런 마지막 호소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바울이 반복해서 얘기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유익할 줄 압니다. 이제 유대주의 선동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거기가 자기들의 바탕이에요. 여기 예루살렘 거기 뭐 제사제도 뭐 율법 뭐 그런 것이 자기들의 일테면 그걸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돌아다녔어요.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교회가 많이 있었으니까요. 오늘날이 터키죠. 근데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와서 율법을 수용하라고 자꾸만 설득을 했어요. 바울의 가르침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수용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강조한 것이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는다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바울의 가르침으로부터 이탈하는 그런 교리적인 역행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의 핵심인 칭의 교리를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가르쳤죠. 그 다음에 이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도전했냐면 당신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냐. 그러지 않으면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얘기를 뭐냐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당신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유혹을 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가 되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다. 우리를 속량하셨다 하고 진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은 성령의 약속으로서 오는 새 언약의 복음을 대체하거나 그것을 뭐 변조하거나 그것을 무효화할 수 없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율법이라는 것은 잠정적인 것이었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8절부터 갈라디아 교인들의 교리적인 탈선의 위험을 점유해서 그들이 은혜 아래 있었을 때 바울을 어떻게 대했느냐. 바울 아주 헌신적으로 대했어요. 다시 말해서 뭐 바울을 뭐 좋아해서 그게 잘한 거다 옳다 그 말이 아니라 사랑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율법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때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았을 때는 너희들의 삶이 사랑으로 특징짓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신약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서 떠났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들면서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율법주의를 떠날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자꾸만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조로 삼거나 그것이 틀이 돼서 우리 몸에 이렇게 딱 박혀버리면 그거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으로 자리가 잡히면 영안에서 잘 고치지 않아요. 이것도 뭐 1, 2년이 아니고 여러 해 다니면서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배우고 생활을 했으면 그것이 나 자신이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의 파트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머리 잘 안 들어와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다 사고를 하면서 사는데 일반적으로 말해서 원칙적인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결정했을 때 그것이 오는 어떤 implication을 대해서 별로 숙고하지 않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해 버렸어요. 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도 할례를 다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 다 교사들이고 지식이 있고 다 잘난 사람들인데 아 그 사람들도 할례를 받는데 아 우리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할례 받으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고 하니까 그 할례가 이방인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참자손이 되었다는 징표라고 하니까 그것을 뭐 받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별로 없습니다. 또 내가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서 받은 구원이 더 온전해지고 또 더 축복을 많이 받고 더 나아진다고 하는데 뭐 나쁠 것이 뭐예요? 그런 식으로 반문을 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원칙적으로 이것은 은혜군과 배치되는 것이란 거죠. 그래서 율법을 만약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다 지킬 사람 누가 있느냐 이거죠. 다 지키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율법은 정죄를 하기 때문에 모든 죄에 대해서 한 가지든 백 가지든 정죄를 하기 때문에 정죄 율법의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무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4절인데요. 율법에 의존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어떻게 해요? 예, 떨어진다.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의 무익성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 액면으로 보면은 율법에 의존하면은 구원을 상실한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끊어진다,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 말 자체 굉장히 강한 말이잖아요. 끊어지니까 또 어떻게 해요? 전혀는 붙어 있었다는 뜻이죠. 떨어진다고 하니까 전혀 또, 예? 붙어 있었고. 그것이 끊어지니까 관계가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교리적인 이슈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구원받을 자가 뭐 우리 이제 그렇게 보면은 율법적인 삶을 살다가 거기서 이제 뭐 이것저것 하게 되고 그러면 율법 아래 들어가고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율법에 그냥 오염돼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뭐 물론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적다고 해서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이것이 무엇에 대한 것이었냐 그죠? 이 말씀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었느냐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의하는 것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구원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율법으로 돌아갈 때 영적인 삶에 미치는 심각한 손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말은 바로 그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 일을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는 그 말과 대등절이에요. 같은 문맥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이 없다.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다.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이 같은 문맥에서 나오는 대등한 의미의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존해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나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그리스도와 그분에 의해서 단절된다는 말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어요.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거나 그들이 받은 구원이 상실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을 바꾸면 율법에 의존하는 신자 생활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스리는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뒷걸음을 치는 영적 태보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태보에 통해서 잃어버린 굉장히 많죠, 우리가. 우선 하나님의 임재가 리얼하지가 않아요. 말씀을 보지만 거기에 대한 아무런 통찰이 없어요. 성령의 조명이 굉장히 흐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기쁘게 했는지 안 되는지 그것이 늘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율법주의는 영적인 생명을 메마르게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다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원하는데 거룩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 참 봉사를 잘하기 위해서 율법을 따른다는 것은 뜻은 좋아요. 그렇지만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의 보냄을 받고 우리에게 오셨죠. 그 왜 오셨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부탁을 해서 청해서 성령을 보내겠다. 이게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면은 너희를 가르칠 것인데 나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의 삶을 인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피로서 구속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로 하여금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주 예수님의 복음에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면은 그럼 우리가 그분을 따라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 외에 다를 따를 것이 뭐가 있어요?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한 예수님께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것이 성령께서 받으신 소명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자신의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기 와 계신다는데 우리 안에 계시고 또 교회 안에 계시고 그렇다면 다른 것을 따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성령은 무엇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율법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무슨 능력으로 인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이죠. 그렇다면 오직 예수만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새 생명을 살아야 할 우리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성령의 이 같은 소명을 무시하고 율법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성령께서 근심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가 성령님을 날마다 근심케 하면서 사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예수 플러스 nothing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플러스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너무나 간단한 공식이고 너무나 간단한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율법에 많이 젖어있기 때문에 이 말을 뭐 귀에 못이 받도록 들어도 자기의 신앙생활에서 제대로 구체적으로 적용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셨던 거룩한 율법마저도 은혜의 통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라이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과 율법을 동시 상명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물론 율법으로 많이 쏠렸지만은 구원을 잃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잃었어요. 율법 아래 있을 땐 자유가 없어요. 율법이 하라는 대로 하고 율법의 일종의 가디언 역할을 하고 모든 것을 간섭하고 제한을 두고 울타리를 쌓아놓고 해초를 들고 있고 정죄를 하고 형벌을 내렸습니다. 율법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께서 주시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어린아이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은 자기의 자유를 즐기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자원해서 섬깁니다. 하나님은 그런 섬김을 원하시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의 손을 잡으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은혜는 물러나고 율법의 속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율법의 손에는 쇠사슬이 있어요. 근데 그 쇠사슬은 그냥 쉽게 끊어지지 않죠. 누구든지 율법과 악수를 하면은 끊기 힘든 사슬에 묶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율법적인 삶으로 이어집니다. 굉장히 그것은 불편한 삶이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의 영역을 옮겼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들어갔다고 믿으면서도 사실 살기는 율법의 어둠과 율법의 사소 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요. 그것이 예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이래서 십자가로 가시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그런 율법 밑에서 전전긍긍하는 삶이 그것이 자유의 삶이냐고요. 율법에 묶이거나 율법과 악수를 하면은 그 순간부터 신자는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었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기시고 의로운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방식으로 경건해지려고 하면은 성령의 능력이 줄어들고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그런 수고로운 삶이 지속됩니다. 여러분, 한 번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으면은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그물이 걸리면 자기 의에 빠지거나 위선적인 교인이 돼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성도를 보면 무시가 가고 멸시감이 들어요. 또 내가 아주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죠. 뭐 결심을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율법의 계명에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지만 내심으로는 하나님이 심판을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제대로 못 지킨다는 그런 자책감이 있고 죄책감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자기 의에 빠지죠. 또 나는 굉장히 잘난 사람을 생각해요. 자기 의에 빠져요. 그걸 자기 만족으로 생각해.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래서 뭐 예수 믿는 게 뭐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은 고민 고통 같은 거 이해하지 못하죠. 아, 내가 율법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이렇게 살면 돼. 아침에 뭐 성경 매일 이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근데 뭐 그렇게 뭐 예수님 힘들어하세요. 그 굉장히 낙관적인 교인이 또 되기도 하죠. 그러다가 다른 순간에 또 그야말로 엎어지죠. 하나님이 자신을 전적으로 받아주셨다는 구원의 확신이 적어서 안식을 하지 못해요. 성령의 음성에 둔감해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성이 없어요.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새 생명의 활기를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우선 자라지 못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런 은혜를 잃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었고 그리스도께서 끊어졌고 은혜에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율법에 쏠렸다고 해서 우리를 뭐 단념하시거나 그의 왕국에서 추방하시지 않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삶은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떼고 자기의 의로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구원을 보강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 이상으로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우리 보고 너 you okay. 너는 complete하다. 내가 다 이뤘다가 하지 않았느냐.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대로 내가 받는다. 나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가지고는 양이 안 차니까 내가 그걸 조금 더 애답하고 뭐 해가지고 좀 더 낫게 더 아름답게 더 만족스럽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시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시도를 왜 합니까?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문자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의 피로, 내 참아들의 피로서 너를 지키고 해서 너는 온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너 자신을 따로 떼어놓고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못난 너, 죄 있는 너, 흠이 많은 너, 부족한 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내, 완전한 내 아들 안에 있는 너를 보기 때문에 너의 죄도 가려지고 부족도 가려지고 너의 슬픔도 가려지고 다 없다. 너는 온전하다. 흠없는 자식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 희생에 우리의 선행을 추가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거룩한 행위가 아니고 불경한 죄입니다. 이 현대판 유대주의 교사들은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죠.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full Christian이 될 수가 없습니다. fully 구원을 받으려면 실제로 어렵다는 것을 보이세요. 그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나를 사랑하는 데 내 계명을 지킨다 하시지 않았냐. 그 계명이 누구의 계명이고 무슨 계명이에요? 분별하지 않고 그냥 거기다 그냥 율법에다 갖다 붙인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네. 그런 설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룰을 정합니다. 뭐 늘 뭐 우리가 하는 얘기 뻔한 거예요. 이거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새벽 기도에 부지런히 나오세요. 적어도 30분 이상은 꼭 기도하고 성경 보셔야 됩니다. 11조 돈이지 않습니까? 유혹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시에 제때 떼먹지 말고 희생적으로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배로 갚아주십니다. 차고 넘치게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활동이 충성하세요. 주님은 교회 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말 잘 들으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니까 그래야 복 받지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니까요. 집사 예성 되신 분들 1년에 한 번씩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성교지 순방하셔야 됩니다. 모의제를 피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주일 예배만 참석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모임에 부지런히 나와서 봉사하세요. 부서마다 다 들어가서 은사 활용하시고 받은 대로 다 주십시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겁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으니까 스스로 다 내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결정하는 잣대로서 율법을 끌어와요, 꼭. 역사적으로 일부 청교도들이 거룩한 삶을 강조한 나머지 율법적 경건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율법적 경건주의가 많이 퍼져 있어요. 자기의 이로 십자가 구원에 손을 보려고 하면은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의 덫에 걸립니다. 짐 페커라는 유명한 영국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 얘기가, 그분 뭐 청교도 전문가신데, 얘기가, 청교도들은요, 하나님보다 경건에 더 관심이 있었답니다. 말을 돌리면 하나님보다 경건을 더 사랑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는 일입니다. 십자가로 거룩한 삶의 동기부여를 하기보다는 율법과 교회 룰로 신자의 삶을 다스리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크리스천 라이프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삶이 율법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신앙생활은 속박이 되고 성령은 근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현대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지를 잘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이 죄 짓는다고 말 많이 하지만 사실은 교회가 더 많이 죄를 짓고 있어요.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펼칠 생각을 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빛인 것처럼 대체하려고 하고 그나마도 잘 의식하지 못해요. 너무나 깨닫지 못하고 복음은 초보 단계에서 전혀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이 눌려있고 도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1편 저자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오잖아요. 그 복이 있다는 말은 행복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좋아하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얼마나 듣기 좋은 말씀이에요? 예, 듣기에 좋아요.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옛 언약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 시대에 준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이방인에게 이 말씀을 줬습니까? 이방 율법 뭐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뭐 그 율법 어떻게 묵상한다는 말씀이에요? 있지도 않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정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었던 교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며 율법에 따라서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새 언약 백성들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신약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뭐 산상보훈 뭐가 필요, 왜 필요합니까, 그거? 그냥 율법을 잘 따라서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복 있는 자는 하고서 산상보훈에 설교를 하셨겠어요? 새 언약 백성의 삶의 축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모세 율법이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다 되지 않겠어요? 다른 무슨 교훈이나 이런 것이 신약성경에 왜 필요하겠어요? 구약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갖다 옮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렇지만은 신약 성도는 여전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듣고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맞는 말일까요? 우리가 누구를 주야로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아니고 예수님이죠.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분명하게 지적합니까? 히브리서에 제가 예를 들겠어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린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요. 모세를 깊이 생각하겠습니까? 율법을 저하로 묵상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때죠, 이제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원래 율법이 지향했던 목표였고 실체니까. 실체가 왔는데 왜 그림자에 의존하느냐는 거죠. 그것은 허상이에요.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물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살인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묵상하면 그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살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내가 뭐 죽이지 않았더라도 마음으로 얼마든지 살인한다고 하셨어요. 그런 수준으로 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수준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변화되죠. 율법이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내 마음을 변화시켜요? 그렇지 않죠. 만약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새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체가 되시는, 우리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시고 주체가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고 한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시편 1편에 나오는 율법의 묵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묵상으로 대시됐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원컨대 율법으로 쏠린 갈라디아 교회의 오류에서 벗어나서 바울의 강곡한 설득의 귀를 기울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묵상하면서 성령 안에서 복음 생활의 자유와 승리를 체험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